이사야서 28장 5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아멘.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교만한 면류관이었어요. 교만한 면류관. 그러면서 어느 나라 사람 이야기 했었죠? 사마리아. 그렇죠. 이제 대충 생각이 나세요. 교만한 면류관 그러면서 북왕국 이스라엘 중에 멸망을 했는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남아있고 사마리아는 이렇게 산봉우리 같은 데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별명을 부르기를 면류관, 관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면류관,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사마리아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관심은 사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제목은 뭐냐면 영화로운 면류관이에요. 제가 절대로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이사야서를 많이 읽겠죠. 자주 읽겠죠? 깊게 읽을 거고 다른 영어 성경으로도 읽고 잘 못하는 히브리어 그 사전도 이렇게 찾아놓고 뭐 읽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사야가 정말 글을 잘 써요. 기가 막히게 써요. 이번에 또 느꼈어요. 왜냐하면 1절에서 4절까지 교만한 면류관을 이야기를 하더니 5절과 8절에서는 이거를 컨트라스트를 시키고 있어요. 대조를 시키면서 뭐라고 제목이 붙어 있어요? 영화로운 면류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면류관인데 영화로운 면류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한 면류관은 사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영화로운 면류관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유다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영화로운 면류관 앞에 제목을 영어로 한번 보세요. A glorious crown이라고 하지 않냐고 The glorious crown이라고 하고 있어요. 정관사를 쓰고 있어요. article을 쓰고 있어요. 그 말은 바로 그 면류관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유다를 향하여서 너희가 나의 영화로운 면류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다가 정말 못된 짓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그러면 맴매 안 되니까 라면서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조금 옛날 얘기할게요. 13장에서 23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유다에게 너희들 그러면 혼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옆 나라 이야기들을 했었죠. 다른 나라 이야기들을 했어요.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서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얘네들이 나한테 반역하고 얘네들이 잘난 척하고 얘네들이 못된 짓하고 그러니까 우상 섬기고 있으니까 얘네들 내가 맴매할 거야. 멸망시킬 거야. 그러니까 유다야 너희들도 정신 차려. 이 얘기잖아요. 그게 13장부터 23장까지 이야기였거든요. 28장도 똑같은 거예요. 1절에서 4절까지 사마리아를 이야기하면서 관심은 누구한테 있는가 하면 유다한테 있어요. 너희들 말 안 들면 얘네들처럼 될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처럼 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네들은 교만한 면류관이야. 그런데 너희들한테는 소망이 없어. 너희들에게는 유일하게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이 나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영화로운 면류관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말은 너희들에게는 너희들 자체에게는 소망이 없어. 아무런 대책이 없어. 하지만 너희들을 살려줄 수 있는 자는 나밖에 없어. 그러면서 교만한 면류관인 사마리아와 대조시키면서 하나님이 직접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영화로운 면류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영화로운 면류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5절과 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영화로운 면류관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참된 면류관이야. 백성들의 참 면류관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사마리아가 멸망해 갈 때 유다 백성들이 야 큰일 났다. 아수르가 저렇게 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너희들 의지할 자가 누구야? 나밖에 없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이사야가 너무너무 글을 잘 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5절에 있는 말씀에 영화로운 관, 아름다운 화관이라는 말을 했죠. 이 말을 4장 2절에서 먼저 해요. 이 4장 2절과 28장 5절에 있는 말씀은 패러럴을 이루고 있어요.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 앞에 성경 구절을 봅시다. 28장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똑같은 의미로 4장 2절에서 이미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여호와의 싹이 누구예요? 바로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영화롭다라고 평행을 이루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평행으로 끝나지 않아요. 평행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거는요,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28장 1절과 28장 5절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28장 1절에서 밑에 것을 읽으셔야 돼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교만한 면류관은 화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5절에 가서 나는 영화로운 면류관이다 라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교만과 영화로운 것을 대조시키고 있는 거죠. 사마리아는 교만하지만 하나님은 영화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들의 참된 면류관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 영광스러운 면류관이신 하나님을 귀하게 섬겨야 되나요? 함부로 되어야 되나요? 당연히 귀하게 섬겨야지요. 당연히 귀하게 섬겨야지요. 여러분도 이제 자녀들이 아니면 손자, 손녀들이 대학교를 가면 그 대학교에 방문을 하게 되죠. 그럴 기회가 있으면 그 학교의 북스토어 같은데 아니면 뭐 물건 파는 데를 가면 기념품 사갖고 오십니까? 안 사갖고 오십니까? 전 우리 아들 대학 갔을 때 거기까지 가가지고 기념품 하나 사갖고 왔어요.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스웨트 같은 거, 후드가 달린 거 그거 하나 딱 사갖고 와서 저도 그거 입고 돌아다니면서 니네만 아들이 있냐? 나도 아들이 있다 이러고 좀 자랑하고 싶었어요. 근데 못 샀어요. 너무 비싸서 못 샀어요. 그래서 모자 하나 사갖고 왔습니다. 모자, 달랑 모자 하나 사갖고 왔는데요. 세상에 너무 귀하니까 너무 귀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하얀색이고요. 그래서 때도 묻고 그러니까 빨아서도 썼어요. 제가 모자 빨아서 쓰긴 아마 그게 처음일 거예요. 모자 빨아서 썼더니 그 안이 다 걸레처럼 헤어져 있어요. 근데 그거 버려요? 안 버려요? 이상하게 못 버리겠어요. 이상하게 못 버리겠어요. 귀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영화로운 면류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서 살아가느냐고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귀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영화로운 면류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이 1차적으로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누구에게 나는 너희들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오늘 5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자기의 남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백성의 남은 자, 자기 백성의 남은 자가 누구예요?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이야기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의 참된 면류관이야. 나는 너희들의 참된 영광스러운 면류관이야. 내가 유일한 소망이야. 나 없으면 우리 다 죽어.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귀하게 존귀하게 높이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면류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셨는데 내가 너의 면류관이야 그러니까 너 알아서 살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모자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저희 아들이 다녔던 대학교에 모자 가지고 가세요. 아, 뭐 아주 뭐 그렇다고 막 유명하고 그런 대학은 아니에요. 그냥 대학이에요. 그래서 대학에서 모자를 하나 사갖고 왔어요. 모자를 사갖고 오면서 나는 모자 사갖고 왔지만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러면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마치 남남의 관계처럼 떨어져 있나요? 두 번째, 그 모자를 내가 정말 낡아가지고 버렸어요. 버리면은 그 관계가 끊어지나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택하시고 나서 남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너 알아서 살아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뒤에서 그리고 위에서 우리를 이루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팔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지금도 일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 그래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많은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곳에서도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서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이 드러나는 그 장면, 즉 일하시는 장면을 두 개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판결하신다 그랬어요. 판결하신다. 마치 법정에서, 코트에서 재판관들이 판결할 때에 그 판결이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판관들에게 공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6절에 있는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재판석에 앉은 자는 이라고 돼 있어요. 재판석에 앉아 있는 자는 이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앞에 죄인이 있어요. 아니 피고인이 있어요. 피고인이 있는데 재판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판결 내릴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죄. 그러면 감옥에서 5년 살아라 그러면서 판결을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당신은 무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즉 유죄냐 무죄냐를 판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판결의 영을 재판석에 앉아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판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즉 판결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결하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안 봤어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무도 안 봤어요. 그러면 죄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는데 혼자서 생각만 했어요. 혼자서 나쁜 생각만 했어요. 근데 내가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않았죠. 드러나지 않았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봤어. 내가 알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다 백성들에게 그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근데 단순히 보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정확한 판단이 이미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상을 주실지 우리들에게 야단을 칠지 He knows.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 두 번째 어떤 장면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전쟁 중에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그 말이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6절 말씀에 돼 있어요.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 1부 예배 때는 미처 생각을 못했었는데 설교 중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그 이야기를 할게요. 혹시 안시성 싸움에 관한 영화 보신 분들 계십니까? 당나라가 막 쳐들어오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시성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죠. 처음에는 수성을 해요. 수성을 하는데 공격을 해서 옵니다. 막 공격을 하는데 하루, 이틀, 3일 지나가면서 성을 지켜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당나라가 도망가요, 도망가요? 겁나게 도망가요. 그래서 막 도망가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안시성의 문을 열고 다 같이 나가서 쫓아가죠.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 안시성 얘기는 끝.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냐면 도망을 가던 사람이 어디까지 도망을 가는가 하면 자기의 성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공격을 해서 다른 성을 공격을 했는데 공격을 받고 있는 방어하고 있는 성 사람들이 이기게 되니까 공격하던 사람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니까 수비하고 있었던 사람이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어디까지 쫓아가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공격하던 사람이 자기 성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는 쫓아와서 거기까지 싸워서 이기는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남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힘이 되어주십니다. 외부에서 공격해오는 수많은 일들, 아픔들, 괴로운 일들이 다 있고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고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덤벼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야 나. 내가 너희들의 참된 면류관이야.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힘이 되어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신다고 했으니까 담대하게 사십시오. 당당하게 사십시오. 세상 앞에서 돈 좀 없다고 몸 좀 아프다고 학력 좀 모자른다고 이것저것 잘 안 된다고 기죽어서 살지 마십시오. 어깨 쪼그리면서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깨 쫙 펴고 그렇게 당당하게 사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7절과 8절에서는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냥 까발려요. 표현이 죄송해요. 근데 이 말이 맞아요. 까발리고 있어요.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요. 술 취한 백성들. 술 취한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지난주 했던 것이 또 생각나죠. 지난주에 사마리아가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그랬는데 술 취한 백성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유다 이 사람들아 잘 봐. 사마리아가 교만하고 술 취한 대로 주정뱅이 노릇을 하고 있었잖아. 근데 너희들 왜 똑같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7절 말씀 볼래요?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리하여도 이들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이 좀 아쉬워요.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영어 성경이 잘 되어 있는데 these also, for these also, 이 사람들도예요. 우리 한글 성경은 이들은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든지 없었든지 상관없이 새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들도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었던 사람들, 즉 사마리아 사람들과 연결되어지고 있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도 이렇게 못되게 놀았는데 너희들도 못되게 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모습이 뭐냐면 술 취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술 취한 모습을요, 야, 저기 곤드레 만드레가 됐어. 뭐 이것으로 끝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사야가요, 기가 막히게 글을 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을 표현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 독주로 비틀대는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을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을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비틀거린다. 역걸음한다. 역걸음이 뭐예요? 개걸음하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해서 그렇게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의 독에 그냥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술을 마시지를 못하고 잘 못 마십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질 않습니다. 목살에서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하도 술을 많이 드셨기 때문에 질려서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그 주도를 배운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 주도를 배웁니다. 철학 시간에.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두 번째는 술이 술을 마시고, 세 번째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 그랬어요. 술에 빠져서 살면 내가 지금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잡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간이 녹아지고 내 오르간이, 나의 장기가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정신까지 헬렐레하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술이 사람을 잡아먹는 것, 알코올 중독자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마치 그것과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점점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7절 말씀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있다면 펴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했는데 그 다음에는 독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을 치고 포도주에 빠지고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고 동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있죠. 역걸음치다. 근데 반복했어요. 비틀거리다. 또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하고 반복하는 모습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한 번 술에 취하고 끝난 게 아니라 연상술에 빠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점층적으로 프로그레시브하게 강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델리츠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앞에 자막이 있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단어들로 술고래들의 비틀거림과 넘어짐을 흉내내고 있다는 사실이 이사야의 의분, 거룩한 분노를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읍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술 취해갖고 망나니처럼 있는 모습을 보고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 유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진적으로 단계가 높아진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자막이 이렇게 돼 있어요. 독주를 통하여, 독주로 인하여, 독주로 말미암아, through strong drink, because of a wine, because of a strong drink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술독에 빠져서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다가 결혼 기념일이 돼서 포도주 한잔하는 것 같고 우리가 죄다라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술 취한 것은 죄입니다. 죄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7절에 보세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일반 백성들이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고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당시에 유다 나라의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들이에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라고 제사드리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하고요. 선지자들은, prophet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과 백성들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똑같이 옆걸음치고 있고 비틀거리고 있고 술독에 빠져 있는 모습이에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날의 교회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단순히 이야기하는 진짜 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속의 물결에 휩싸여서 살고 있는 모습과 너무 똑같아요. 목사들도 똑같아요. 제가 목사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이 술 취한 백성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구토하는 백성들, 토악질하는 백성들, 기어내는 백성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8절에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국에서는 쉽게 보지 못하지만 한국에 가면 잘 보이는 거 있죠. 왜 그렇게 많았는지 몰라요. 길에 그냥 걸어다니다 보면 그냥 그 다음날 새벽에 보면 여기저기 그냥 근데 여기서도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득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8절에서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이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진짜로 실로 참으로 더럽다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히브리어에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토물이 가득한 그런 상들의 모습은 그리고 술 취한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아요. 이사야가 그 상태를 8절의 끝에 부분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야기합니다. 깨끗한 곳이 없도다. 깨끗한 곳이 없도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도전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른 교회 얘기하지 말고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깨끗합니까? 우리 교회는 세속의 물결, 세상의 가치관, 잘난 척하는 것, 내 중심이 아니면 시험에 들고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싸우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되고 십자가가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내 프라이드가 나의 자존심이 중앙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못된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로 가고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개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나만 생각.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합시다. 그래서 우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를 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래 너희는 귀한 사람, 나의 사람이다. 정결하다. 라고 하는 이야기, 인정받는 교회, 인정받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